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이달 30일 열리는 해안보 정상회의에 때맞춰 미 한일 3국 정상회의가 추진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또 일본이 미국, 한국과 2개국 정상회의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한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건 지난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 회의 이후 처음입니다.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세 나라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 정상들이 대응책을 논의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시리아 등을 탈출한 이민자들을 터키로 되돌려보내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유럽연합은 그리스에서 망명 신청 자격을 얻지 못한 이민자들을 터키로 되돌려보냅니다. 반면 자격이 되는 이민자 수만 명에 대해서는 정착을 지원합니다. 이미 시리아 난민 300만 명에게 거처를 제공한 바 있는 터키는 이번 합의로 유럽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얻게 되며 앞으로 터키의 유럽연합 회원 가입 문제와 터키에 대한 비자 면제 논의가 한층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부 인권단체들은 이번 합의가 전쟁과 기근, 테러를 피해 탈출한 사람들을 정치적 저당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리투아니아와 벨기에 정상 등 이번 합의에 참가한 일부 유럽연합 지도자들도 이번 합의에 전적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립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기자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아직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구체화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1일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민주당 기부자들과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클린턴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최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클린턴 후보와 경선에서 경쟁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 후보는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현재 대의원 856명을 확보해 1614명을 확보한 클린턴 후보에게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중국이 18일 중국 베이징에 합동 핵안보센터를 열었습니다. 합동 핵안보센터는 핵물질의 안전한 취급법과 핵시설에 대한 테러 공격을 예방하는 법을 훈련하려는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날 열린 개막 행사에는 어니스트 모니즈 미 연방에너지부 장관과 중국 국가원자력기구의 책임자인 쉬다저 주임이 참석했습니다. 모니즈 장관은 개막 행사에서 중국이 핵 안전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니즈 장관은 사용 후 핵연료를 핵무기에 쓸 수 있는 플루토늄으로 바꾼다는 중국 측 계획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국가원자력기구의 쉬주임은 새로 열린 합동 핵안보센터가 핵 안전에 대한 중국의 의지와 중국의 발전된 핵안전 기술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 감비아와 국교를 정상화했다고 17일 발표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소국인 감비아는 그동안 중국과 타이완 사이를 번갈아가며 국교 단절과 회복을 반복해왔습니다. 지난 1965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는 타이완을 인정했다가 1971년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자 타이완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1995년 쿠데타 정권이 들어선 뒤 타이완과 국교를 정상화했지만 3년 전 원조 규모를 늘려달라는 요청을 타이완이 거절하자 관계가 소원해진 바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으로 반출할 핵무기급 플루토늄을 선박에 실을 예정이라고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18일 밝혔습니다. 플루토늄은 일본 수도 도쿄 북동부에 있는 도카이무라 항에서 영국 선박 퍼시픽 에그레트호에 실려 미국 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운송됩니다. 이번에 일본이 반출하는 플루토늄의 양은 331kg으로 핵폭탄 약 50개를 만들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린피스는 이 같은 위험물질이 선박을 통해 운송되는 건 1992년 이래 최대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50톤가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계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어른들이 이런 말씀들 하시죠. 나이 들어 병이 들겠지만 이 병만큼은 좀 안 걸렸으면 하시던데요.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에 걸릴까 미리미리 예방하려고 음식이나 생활 습관에 신경들 많이 쓰시죠.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대통령도 이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죠. 최근에 이 낸시 레이건 여사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곁에 안장됐는데요. 살아생전에 이 알츠하이머 퇴치 운동을 벌였었습니다. 자, 이 알츠하이머, 기억을 서서히 잃다가 죽어가는 병인데요. 전 세계 의학계가 이 노인성 치매를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연구를 쉬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 병 치료에 새로운 장을 열 만한 새 연구 결과가 나와서 화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알츠하이머 초기의 기억력 감퇴는 기억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억이 숨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끄집어내지 못할 뿐이다. 이런 말인데요. 이 실험을 통해서 이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노벨 생리학 수상자인 일본인 도네가와 수스모 연구팀이 이 병에 걸린 쥐의 뇌에서 기억을 관장하는 세포를 자극했더니 기억이 되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영국의 과학학술지에 실렸는데요.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처럼 기억이 점점 사라지는 줄 알았던 이 병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요. 또 기억을 자극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 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란 반가운 소식이라는 반응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곳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18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3월 19일 토요일 북한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 2도에서 16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은 6도에서 14도 예상합니다. 신해주 맑습니다. 4도에서 13도 분포. 개성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7도에서 16도 분포 예상합니다. 함흥 역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4도에서 11도. 끝으로 청진 구름 조금 낍니다. 6도에서 10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릅니다. Don't be cruel 들어보시죠.
thinking of. Don't stop thinking of me. Don't make me feel this way. Come on over here and love me. You know what I want you to say. Don't be cruel to who a heart is true. Why should we be apart? I really love you, baby. Cross my heart. Let's walk up to the preacher and let's say I do. Then you'll know you'll have me, and I know that I'll have you. Don't be cruel to who a heart is true. I don't want no other love. Oh, baby, it's just you I'm thinking of. Don't be cruel to who a heart is true. Don't be cruel to who a heart is true. I don't want no other love. Oh, baby, it's still you I'm thinking of.
Alive in news.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은 백상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유럽연합과 터키가 난민 송환 문제에 관해서 최종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의회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갔고요. 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역사적인 쿠바 방문을 앞두고 쿠바 정부가 쿠바 국내 문제는 회담 의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유럽연합하고 터키 간의 난민 송환 합의안이 드디어 타결됐네요.
네, 최근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내전 또 여러 그 폭력 사태 때문에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이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그야말로 유럽의 위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럽연합과 터키가 금요일 그러니까 18일이죠. 극적으로 난민 송환 문제 공식 합의를 했습니다.
네.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먼저 하루 전에 모여서 합의안을 타결했는데요. 사실 여기서도 진통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합의안을 마련해서 터키 측에 넘겼고요. 이날 오후에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그리고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가 만나서 핵심 쟁점에 합의를 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된 거죠.
예, 어떤 걸 합의한 건가요?
예, 가장 중요한 건데요. 20일,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그리스에 도착한 모든 난민과 이주민들은 다 터키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단 신변의 위협을 받아서 망명신청 자격을 받은 난민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 내용은 이달 초에 마련됐던 초안하고는 좀 다른 거죠?
예, 좀 다릅니다. 유럽연합과 터키가 이달 초에 난민 송환에 관해서 마련했었던 초안은 모든 난민과 이주민들을 일단 터키로 다 보낸 뒤에 터키에서 심사를 거쳐서 자격이 되는 난민만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터키가요 유럽 난민 문제의 한가운데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인 거죠?
예, 맞습니다. 현재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난민과 이주민들이 가장 많이 유럽으로 향하는 통로가 바로 먼저 터키에서 배를 타고 건너서 그다음에 그리스로 들어간 후에 다시 서유럽으로 향하는 바로 이 통로인데요.
네.
지난해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 100만 명 가운데 상당수가 이런 방법으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바다를 건너다 희생자들 역시 많이 발생을 했고요.
네.
올해 들어서만도 450명 이상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난민 문제가요. 터키로서도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일 텐데요. 터키의 요구 조건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터키엔 이미 300만 명에 달하는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네.
터키는 이들 난민을 다시 수용하는 조건으로 2018년까지 30억 유로, 미화로 하면 약 33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것과 또 터키와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비자 면제 등을 요구했었습니다.
네, 유럽연합 가입을 오랫동안 추진해온 터키가요. 이번에 이 협상을 앞당기자는 요구도 했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당초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마련한 합의안에는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협상 시작일을 따로 명시하지는 않았고요.
네.
다만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협상을 시작할 준비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지 보도들을 보면 오는 7월 이전에 유럽연합 가입 협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데 그리스에 온 난민 한 명을 받아들이는 대신 터키에 있는 난민 한 명을 유럽연합이 받아들이라 이런 요구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요구 조건 역시 수용됐습니다.
예.
하지만 유럽연합은 유럽에 재정착할 난민 수를 7만 2천 명 으로 한도를 지금 정해놓고 있는데 이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시리아 난민의 유럽 재정착은 중단됩니다.
네. 그런데 또 이번 합의가요. 유럽연합 회원국 모두의 지지를 받은 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선 터키의 요구가 난민 사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라고 하면서 터키가 난민 문제를 볼모로 유럽연합을 반박하고 있다. 이런 비난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네덜란드, 키프로스 이런 일부 회원국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하지만 체코와 핀란드 총리는 유럽연합과 터키 간의 합의 소식을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가장 먼저 알리면서 합의안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자, 터키가 일부 국가들의 비난에 대해서 어떤 입장 밝히고 있습니까?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터키 총리는 이런 터키의 제안은 인도주의적인 것으로 유럽연합과 거래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유럽연합과 터키가 시리아 난민을 돕는다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유럽 대륙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 역시 명시를 했고요.
네. 그런데 또 인권단체들은 또 다른 우려가 있는데요. 난민 송환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터키의 발이 묶이게 될 난민들의 처우와 지위가 과연 적절히 보장되겠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국제법과 유럽연합의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고 특히 난민 송환을 집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별 심사를 거쳐서 한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터키 정부 역시 송환되는 모든 난민과 또 이민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브라질 의회가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네요.
예, 지금 이것 때문에 브라질 전국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브라질 연방 하원이 17일 호세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는데요. 이 특별위원회는 연방하원 의석수를 기준으로 각 정당에서 선정한 65명으로 구성됩니다.
네, 이 호세프 대통령이 한때 최고의 지지를 받았었는데요. 어쩌다가 의회 탄핵 위기까지 몰리게 된 건가요?
네, 호세프 대통령이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을 정부의 수석장관으로 임명한 게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네.
룰라 전 대통령과 현 호세프 대통령은 정치적인 부녀 관계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아주 돈독한 관계인데
네.
그런데 최근 룰라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이죠. 룰라 전 대통령을 수석장관으로 전격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네. 브라질의 수석장관은 어떤 자리인가요?
예, 브라질의 수석장관은 뭐 한국으로 치면 국무총리쯤 되는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행정부처를 총괄하는 직책입니다.
네.
브라질은 정부의 고위 관료에게는 검찰의 수사 등에 대한 면책 특권을 주기 때문에 따라서 룰라 전 대통령을 수석장관으로 임명한 게 검찰의 수사를 피하려는 술책 아니냐 이런 비난이 지금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급기야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요.
예, 그런데도 취임식은 강행됐죠?
예, 그렇습니다. 브라질 대통령궁에서 17일 말씀하신 대로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브라질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다. 아주 뭐 극찬의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함께 경제를 살리고 또 브라질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취임식 직후에 브라질 연방 법원이 룰라 전 대통령의 장관 임명에 대해서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브라질 정국이 지금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의회의 이 대통령 탄핵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탄핵안에 대한 심의와 또 호세프 대통령이 제기하는 반론에 대한 심의가 있게 됩니다.
네.
이어서 탄핵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의회 표결에 들어가는 절차인데 여기서 연방 상하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브라질의 연방 상원 의원은 81명이고요. 또 하원 의원은 513명입니다.
네. 그런데 브라질에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전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탄핵으로 물러난 사람이 1992년 측근 비리에 연루됐던 페르난두 콜로르 지멜루 대통령 한 명입니다.
네.
하지만 탄핵이 추진된 적은 지금까지 더 있습니다. 세 번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번이 네 번째인 거죠.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역사적인 쿠바 방문이 바짝 다가왔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으로는 88년 만에 처음으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일요일 20일입니다. 쿠바를 방문하게 되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저녁에 쿠바에 도착해서 22일까지 쿠바에 머물게 됩니다. 이번 방문에는 미셸 오바마 여사와 두 딸 그리고 어머니 메리안 로빈슨 여사 역시 동행합니다.
네, 방문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예, 실질적인 도착 첫날이 21일이 되는데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이날 정상회담을 갖게 될 예정이고요. 22일에는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팀 템파베이 레이스와 쿠바의 국가 대표팀과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날 이 경기를 관람할 예정입니다.
네.
또 양국 간의 회담을 주선하는 것으로 알려진 하임의 오르테가 추기경을 만나는 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또 일정 마지막 날에는 쿠바의 유명한 역사적인 장소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도 한다면서요?
예, 쿠바 수도 아바나의 알리시아 알론소 대극장에서 연설할 예정인데요.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미국과 쿠바의 역사, 또 쿠바의 인권 개선과 자유 등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쿠바 정부는요, 오바마 대통령하고 쿠바 국내 문제를 논의할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못을 박았네요.
예, 브루노 로드리게즈 쿠바 외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바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의장 간의 회담에서 쿠바의 정치나 경제, 사회 이런 개혁 문제가 논의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네.
로드리게즈 장관은 또 미국과 쿠바가 정치 체계나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과 같은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 같은 쿠바의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미국 입장 어떤가요?
예, 앞서 백악관 역시 쿠바의 미래는 쿠바에 달려있다면서 두 정상 간의 회담은 양국의 관계 또 쿠바 국민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 쿠바 국영방송을 통해서 쿠바 전역에 생중계되길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 쿠바 정부가 과연 이를 수용할 것인가 좀 불투명했었습니다. 하지만 로드리게즈 장관은 이날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쿠바의 한 할머니가 오바마 대통령한테 편지 한 통을 받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76세의 한 쿠바 할머니가 지난달에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 때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커피를 함께 마시고 싶다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감사를 표하면서 쿠바 방문 때 정말 같이 마시길 기대한다 이런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들은 두 나라 간에 50년 만에 국제 우편을 통한 첫 직송 우편이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있습니까?
네,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가 미주리주 패배를 인정했다는 소식을 비롯해서 대통령 관련 소식,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먼저 정리해드리고요. 이어서 지난해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무함마드 만평대회 총격 사건 관련 용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 또 미국 우주탐사선 뉴 호라이즌스호가 보낸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명왕성이 과학자들의 애초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보고서들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온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15일 화요일에요. 미국의 5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치러졌는데요.
네.
다른 주에서는 일찌감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미주리주는 1, 2위 다툼이 워낙 치열해서 뭐 며칠이 지나도록 승자가 정해지지 않았었죠.
네,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그리고 공화당은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이 0.2%포인트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다시 검표를 하면 뒤집힐 수 있을 정도로 표차가 정말 얼마 나지 않은 건데요.
네.
그런데 샌더스 후보가 미주리주에서의 패배를 인정했다고요?
네, 샌더스 후보는 목요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재검표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주리주에서 클린턴 후보는 49.6%를 받았고요. 또 샌더스 후보는 49.4% 지지를 얻었는데요.
네.
이 미주리주에서는 후보 간의 격차가 0.5% 미만일 경우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샌더스 후보가 이 민주당 경선에서 상당히 좀 뒤져있는 상황인데
네.
순순히 패배를 인정한 이유가 있겠죠?
네. 지지율이 워낙 비슷해서 1위나 2위나 대의원 수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민주당은 1위 한 후보에게 대의원을 모두 몰아주는 게 아니고 이 지지율에 따라서 배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 화요일 선거 결과에 따르면 클린턴 후보나 샌더스 후보나 똑같이 대의원 32명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샌더스 후보는 미주리 주민이 세금을 절약하길 바란다면서 재검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지난 화요일 예비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완승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날 선거를 치른 미주리와 플로리다, 오하이오, 일리노이, 노스캐롤라이나 이렇게 5개 주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현재 클린턴 후보가 확보한 일반 대의원 수는 1,147명인데요. 이 샌더스 후보는 830명이니까 300명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런데 이 슈퍼 대의원까지 합치면 클린턴 후보가 두 배 가까이 앞서게 되는데요. 이 전현직 의원이나 당 지도자들로 구성된 슈퍼 대의원은 경선 결과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지지 후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샌더스 후보가 클린턴 후보를 따라잡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도 경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바로 샌더스 후보의 입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후원자들에게 클린턴 후보를 중심으로 단합할 것을 촉구했다고 이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샌더스 후보의 선거운동이 끝날 때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네.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서 샌더스 후보는 중도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목요일 MS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제 겨우 미국인 절반이 선거에 참여했을 뿐이라면서 이 나머지 미국인들이 의견을 표시할 권리를 빼앗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 경선을 치를 주의 주민들한테 목소리 낼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그동안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남부주에서는 클린턴 후보에게 완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하지만 앞으로 서부 여러 주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목요일 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 민주당 후원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공화당 쪽 상황 볼까요? 미주리주 결과 어떻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40.9%, 이 테드 크루즈 후보가 40.7%로 이 트럼프 후보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는데요. 이 아직 크루즈 후보가 패배를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공화당은 민주당과 달리 대의원 배분 방식이 복잡해서요. 1위와 2위 후보 간의 대의원 숫자가 크게 차이 납니다.
네, 이 언론이요. 크루즈 후보를 가리켜서 상원에서 미움받는, 가장 미움받는 후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네.
크루즈 후보가 이 상원 회의장에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를 일컬어서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이런 일 때문에 공화당 주류 세력을 비판해왔기 때문인데요.
네.
자, 실제로 동료 상원들 가운데 크루즈 후보에게 지지를 나타낸 의원이 별로 없죠.
네. 지난주에 유타 출신 마이클 리 상원의원이 크루즈 후보에게 지지를 선언한 게 처음이었는데요.
네.
이 목요일에 두 번째 상원의원이 나왔습니다. 바로 린지 그레이엄 의원입니다.
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공화당 경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었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다가 지난해 말에 후보에서 사퇴했는데요. 그 뒤 제프 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지했었는데 했는데 이 부시 후보마저 사퇴하자 크루즈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레이엄 의원은 목요일 크루즈 후보를 위해서 선거 자금을 모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그레이엄 의원이 크루즈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좀 의외네요.
네, 그레이엄 의원도 그 점은 인정했는데요.
네.
사실 지금 남아있는 후보들 가운데 그레이엄 의원이 가장 좋아하는 후보는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케이식 후보보다는 크루즈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막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서 이 크루즈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지 못하게 막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그레이엄 의원과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등 공화당 주류 세력은 트럼프 후보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지난 화요일에 지역구인 플로리다주에서 패배하고 사퇴한 이 마르코 루비오 후보. 지금은 이제 후보가 아니겠죠.
네.
네. 상원 의원 어떻습니까?
네. 루비오 의원이 목요일 상원에 돌아왔는데요. 아직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 선언을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긴 했죠.
네.
루비오 의원은 또 이 부통령 후보나 플로리다 주지사 자리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남은 상원의원 임기 동안 성실히 일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루비오 의원의 임기는 내년 1월 초에 끝나게 됩니다.
네.
루비오 의원은 그동안 선거 운동에 집중하느라 상원 표결에 자주 빠졌다는 비판을 들어왔습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텍사스 주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의 영향을 받은 테러 행위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무함마드 만평대회 총격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된 용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요?
네. 미국 서부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연방재판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압둘 말릭 압둘 카림에 대해서 유죄를 선언했습니다. 존 칼린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가 목요일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번 재판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이름 아래 일어난 테러와 관련해서 미국 땅에서 처음 열린 이 배심원 재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카림 혐의가 정확히 뭐였습니까?
네, 칼린 차관보는 카림이 해외 테러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모하는 등 여러 연방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고 말했는데요. 이 카림은 살인 등 공격 행위를 저지를 목적으로 무기와 탄약을 다른 주로 옮긴 혐의, 또 연방 수사국 FBI에 거짓말을 한 혐의, 또 불법 총기 소지 혐의 등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자, 여기서 텍사스 만평대회 총격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기억을 좀 되살려볼까요?
네, 지난해 5월에 일어난 일이죠. 이 텍사스주 갈랜드란 곳에서 반이슬람 단체 주최로 무함마드 만평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이슬람교 성인인 무함마드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 걸 금기로 여기는데요. 이 텍사스주에서 무함마드를 그림으로 그리고 또 조롱하는 만평대회가 열린 겁니다.
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대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 무장괴한 두 명이 자동차를 타고 나타나서 건물 입구를 지키고 있던 경비원에게 총격을 가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경관들이 즉각 응사하면서 이 괴한 두 명은 현장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네, 당시 범인들 말고 사망자는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경비원 한 명이 상처를 입긴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사망한 사람들은 34살 나디르 수피와 31살 엘튼 심슨으로 이 신원이 밝혀졌는데요.
네.
두 사람은 미국 서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이였습니다. 심슨은 텍사스 총격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이 테러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드러났고요. 또 총격 사건에 앞서서 이슬람 과격 세력과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카림하고 숨진 테러범들하고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네, 숨진 두 사람이 살던 집이 바로 카림의 집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2011년에 알게 됐는데요. 같은 이슬람 사원을 다니면서 가까워졌습니다.
네.
카림은 텍사스주 만평대회장에 같이 가진 않았지만 이 두 사람에게 테러를 부추겼고요. 테러에 사용할 무기를 제공했고 또 함께 사격 연습도 했다고 검사 측이 밝혔는데요. 카림은 계속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뭐 이웃 사람들이나 지인들의 얘기에 따르면 카림이 백화점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저지르겠다고 말하는 등 테러 계획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카림이 어떤 사람인가요?
네, 올해 44살이고요. 이삿짐 운송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네.
카림은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는데 원래 이름은 디카루스 토마스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에 이슬람교로 개종하면서 이름을 압둘 카림으로 바꿨습니다.
네.
이 카림에 대한 선고 재판은 6월 27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이 최소한 징역 45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이 쏘아올린 우주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 호가요. 작년에 명왕성에 가깝게 접근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당시에 탐사선이 찍은 사진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 소식이 화제네요.
그렇습니다. 이 명왕성을 찍은 사진을 분석한 연구 논문 5편이 이 목요일에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논문은 명왕성의 작은 위성들, 명왕성의 대기, 명왕 우주 환경과의 상호작용, 또 명왕성과 샤론의 지표면 구성, 그리고 명왕성과 샤론의 지질학, 이렇게 다섯 편인데요.
네.
이 논문들의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다섯 편씩이나 되는데요. 이 논문들에서 시선을 끄는 한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명왕성이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 과학자들은 지난해 뉴 호라이즌스호가 찍어서 보낸 사진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 높이가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친 산맥이 있는가 하면 또 명왕성 표면에 평야도 있었고 울퉁불퉁한 지형뿐만 아니라 화산까지 아주 애초 예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형이 아주 다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전 기사를 보면은 명왕성에도 빙하가 있다고 나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명왕성에는 물이나 질소 그리고 메탄으로 이루어진 빙하가 존재하는데요. 과학자들은 이런 빙하가 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명왕성의 다양한 지형을 만들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과학자들이 명왕성의 대기에도 관심을 가졌던 걸로 아는데요. 관련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생각했던 것보다 명왕성의 대기가 더 춥고요. 또 공기가 많이 응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명왕성의 대기 분석에서 질소와 메탄이 주성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다시 말해서 명왕성 표면에 있던 질소와 메탄이 기체가 됐다는 겁니다.
네, 이 명왕성이 작은 위성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이 명왕성이 거느린 위성인 닉스, 히드라, 케르베로스, 스틱스를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이들 위성은 명왕성이 생길 때 큰 천체 두 개가 충돌한 다음에 나온 이 잔해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네.
모양이 매우 불규칙하고요. 또 빠른 속도로 명왕성 주변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위성의 표면이 밝게 빛나는데요. 이 과학자들은 위성 표면에 얼음이 많아서 반사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명왕성이 원래 태양계에 속해 있는 행성이었죠.
네,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네. 아닙니다.
네.
원래 태양계의 아홉 번째 행성으로 분류됐었는데 이 과학자들이 10년 전에 이 명왕성을 외소 행성으로 정의하고 태양계에서 빼버렸죠.
네. 자, 그럼 명왕성에 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뉴 호라이즌스 호가 계속 자료를 보내오고 있는데요. 이 과학자들이 이 자료를 분석해서 또 앞으로 추가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엘튼 존이 부릅니다. Your Song 들어보시죠.
It's a little bit funny this feeling inside. I'm not one of those who can easily hide. I don't have much money, but boy, if I did, I'd buy a big house where we both could live. If I was a sculptor, but then again, no, or a man who makes potions in a traveling show. I know it's not much, but it's the best I can do. My gift is my song, and this one's for you.
tell everybody this is your song. It may be quite simple, but now that it's done, I hope you don't mind, I hope you don't mind that I put down in the words how wonderful life is while you're in the world. I sat on the roof and kicked off the moss. Well, a few of the verses, well, they've got me quite cross. But the sun's been quite kind while I wrote this song. It's for people like you that keep it turned on. So excuse me for getting, but these things I do, you see I've forgotten if they're green or they're blue. Anyway, the thing is, what I really mean, yours are the sweetest eyes I've ever seen. And you can tell everybody this is the song. It may be quite simple, but now that it's done, I hope you don't mind, I hope you don't mind that I put down in the words how wonderful life is while you're in the world. I hope you don't mind, I hope you don't mind that I put down in the words how wonderful life is while you're in the world.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6일 앤터니 스칼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한 달 넘게 공석 중이던 연방 대법관의 후임으로 메릭 갈랜드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와 진보, 공화당과 민주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때문에 미국의 연방 대법관이 누가 될지 큰 관심사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메릭 갈랜드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Justice Antonin Scalia, the influential conservative and provocative member of the Supreme Court.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9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중순에 보수파의 거목인 앤터니 스칼리아 대법관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지금 연방대법원은 진보 성향의 판사 4명, 보수 성향의 판사 4명으로 정확하게 양분돼 있는데요. 공석 중인 스칼리아 대법관의 후임으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중심축이 움직이게 됩니다.
Allow this important debate about the future of marriage to continue in America.
I'm hoping that the Supreme Court rules in favor of love and.
네, 지난해 6월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혼 합헌 판결을 내린 건 이 연방 대법관이라는 자리가 미국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엄중한 자리인지 잘 보여주는 예가 될 텐데요.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 소속의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을 불과 1년도 채 안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해선 안 된다면서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He deserves to be confirmed. I could not be prouder of the work that he has already done on behalf of the American people. He deserves our thanks and he deserves a fair hearing. And with that, I'd like to invite Judge Garland to say a few words.
그러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카드가 바로 메릭 갈랜드, 워싱턴 DC 연방순회 항소 법원장입니다.
유대인의 뿌리를 가진 갈랜드 판사.
메릭 갈랜드 판사는 1952년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고향인 일리노이즈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63살이니까 대법관 지명자로서는 나이가 좀 많은 편인데요. 현재까지 가장 나이가 많은 지명자는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지명한 루이스 파웰 대법관으로 지명 당시에 64살이었습니다. 갈랜드 판사는 유대인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My grandparents left the Pale of Settlement at the border of Western Russia and Eastern Europe.
네, 갈랜드 판사가 오바마 대통령의 후보 지명을 수락하면서 자신의 집안 내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랜드 판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1900년대 초 이 반유대주의를 피해서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당시 러시아 서부와 동유럽 접경 지역에 있던 유대인 정착촌을 떠나서 미국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갈랜드 판사는 시카고 근교, 중상류층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서 성장했습니다.
As my parents taught me by both words and deeds, a life of public service is as much a gift.
이 소규모 회사를 운영했던 아버지와 가정 주부였던 어머니는 유대인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이 언행일치의 삶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 뛰어난 우등생이었던 갈랜드 판사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 법조인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후에 하버드 법률전문대학원에 진학해서 1977년에 졸업했습니다. 하버드 법률대학원 재학 당시에는 미국 최고의 권위 있는 법률학술지로 인정받는 하버드 로 리뷰의 편집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갈랜드 판사는 1987년에 결혼해서 슬하에 두 딸이 있습니다.
민간과 정부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
갈랜드 판사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연방법원 판사들의 사서와 법무장관의 특별 보좌관 등을 지내다가 워싱턴 DC에 있는 민간 법률회사에서 약 4년간 일했는데요. 주로 반독점법 재판을 담당하는 잘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이 기간에 하버드 법률대학원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하지만 1989년 연방법무부의 검사로 다시 공직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연봉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어릴 적부터 사회에 대한 책임과 봉사를 가르쳤던 부모의 영향이 컸습니다.
There, one of my first assignments was to assist in the prosecution of a violent gang that had come down to the district from New York.
갈랜드 판사가 연방 법무부 검사로 첫 번째 맡은 임무 가운데 하나는 뉴욕 범죄 조직 소탕 작전이었고요. 1995년에 발생한 오클라호마주 폭탄 테러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Years later, when I went to Oklahoma City to investigate the bombing of the federal building, I saw up close the devastation.
당시 연방 법무차관의 수석 보좌관으로 테러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사건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결국 1997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워싱턴 DC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판사로 지명합니다. 갈랜드 판사는 상원의 인준 표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고른 지지를 받고 임명됐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3년 워싱턴 DC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수장인 연방항소법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양당의 지지를 받아온 중도 성향의 판사.
메리 갈랜드 판사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항소법원인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의 판사로 20년 넘게 재직하면서 온건하고 중립적인 성향으로 초당적인 신망을 얻은 인물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반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이 정당을 떠나서 두루 존경받는 인물이어야 하는데요. 이 갈랜드 지명자는 양쪽 모두에게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인물로 손색이 없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도 성향의 갈랜드 판사가 연방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50년 만에 미국의 가장 진보적인 연방 대법원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이 판사들의 이념 성향을 측정한 걸 보면 이 갈랜드 판사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대법관과 루스 웨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에 이어서 이 세 번째로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갈랜드 판사가 연방대법관이 되면 미국의 연방대법원에는 이 하버드 법률 전문대학원 졸업자가 5명으로 늘게 되고요. 전 연방검사 출신은 3명이 됩니다. 또 9명의 대법관 중에서 가톨릭교가 5명, 유대교가 4명이고요. 개신교는 한 명도 없는 상태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지난달에 숨진 스케일리아 대법관도 가톨릭 교도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메릭 갈랜드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wiggle room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phrase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I have some bad news.
What is it?
I wasn't able to send the package off after work. I thought I had enough wiggle room, but I didn't.
Oh, it's okay. Next time, just make sure you give yourself enough wiggle room.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I have some bad news. 야, 나 안 좋은 소식이 있어. 라고 하자 저는 What is it? 뭔데? 라고 묻습니다. 제이슨은 I wasn't able to send the package off after work. 퇴근 후에 소포를 못 보냈어. I thought I had enough wiggle room. But I didn't. 그 정도는 재량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Oh, it's okay. Next time, just make sure you give yourself enough wiggle room. 괜찮아. 다음에는 충분한 여유를 갖도록 해.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wiggle room,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have some bad news.
What is it?
I wasn't able to send the package off after work. I thought I had enough wiggle room, but I didn't.
Oh, it's okay. Next time, just make sure you give yourself enough wiggle room. Today's expression is wiggle, W-I-G-G-L-E, wiggle, room, R-O-O-M, room, wiggle, room. If you wiggle, it means that you are making small movements side to side. So if you have wiggle room, you have the choice and the freedom to make any small changes to a schedule or plan. 단어 wiggle, wiggle는 흔들어대다,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wiggle room 라는 말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즉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여지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융통성이나 여유가 있다는 뜻도 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제이슨에게 다음에는 소포를 시간 맞춰서 보낼 수 있게 충분한 여유를 가지라고 조언했습니다. 영어로 Next time, just make sure you give yourself enough wiggle room 라고요.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 only have little wiggle room to get this done. 이 문장에도 오늘 배운 표현이 들어있는데요. 난 이 일을 처리할 여유가 거의 없다 라는 말이죠.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have some bad news.
What is it?
I wasn't able to send the package off after work. I thought I had enough wiggle room, but I didn't.
Oh, it's okay. Next time, just make sure you give yourself enough wiggle room. Let's review. If you have wiggle room, you have the freedom to make any small changes to a schedule or plan. Wiggle room. Wiggle room.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engbangsong,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최근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대사는 3월 11일 공개 성명을 통해 이란의 행동은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언론은 두 차례의 미사일 시험이 3월 8일과 9일 연이어 실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이란의 군 지도자들이 이들 미사일은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이는 또 다른 유엔 가입국이며 미국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그러한 기술을 이용한 어떤 미사일도 발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워 대사는 미국이 이 같은 이란의 위험한 발사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이 지난 2015년 10월에 이란 미사일 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뒤에 이어 미국은 지난 1월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에 새로운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앞장서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방지를 위해 외교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 합의를 이행하도록 한 것은 이란이 탄도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란이 미사일을 핵무기화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 그리고 그 지역의 동반자 국가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약화시키고 지연시키기 위해 전 세계의 동반자 국가들이 함께 노력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에 이란 실험이 말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27일 밤 방송부터 VOA 한국어 방송 단파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AM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460, 9490, 11990kHz로 저녁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7460, 11990, 12110kHz로 방송됩니다. 3월 28일 새벽 방송부터는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애청 바랍니다.